1920년대 인도 영국 식민 통치의 그늘 속에서 한 미국인 선교사나 현지인들과 함께 수도 공동체인 아슈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스탠리 존스,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이 바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기독교는 거부한다라는 것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옷을 입고 정복과 인종차별, 제국주의의 이름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도의 옷을 입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전도였음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이 책은 1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왜 전해지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법을 묻는 이들에게 이 책은 여전히 가장 순전한 답입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느낀 감정들을 그대로. 지난주에 우리들이 읽었던, 함께 나눴던 책이 뭐죠?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제가 그 책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습니다.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책은 우리가 한 24권을 다루는 책 중에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소모임을 통해서 북클럽으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교하기 가장 쉬운 책이었다. 제가 준비하는 데 제일 쉬웠습니다. 두 번째, 가장 불편한 설교가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동안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고 이 불편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불편하면 이건 불편한 설교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제일 많은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분이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적인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답은 이야기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책이 이제 답을 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 이 본문 말씀이 딱 좋겠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황제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였고요. 거기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된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선택받은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은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또 우리들이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선교적 관점? 그럼 다른 관점은 뭐지? 자,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인가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인가요? 야, 이거 대답 안 나오면 절망감인데 진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교인들과 교회 시스템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교 중심적인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할 때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가끔 제가 그런 어떤 도전 혹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만나교회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적인 틀을 가지고 생각할 때 만나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예배나 어떤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교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나교회를 보세요. 그러면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교 중심적인 생각.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 필연적으로 선교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책은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며 이 책을 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세팅에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책이 또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기독교인과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 책은 좀 쉽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 명명하는 것은 그가 인도인이건 유럽인이건 관계없이 그를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독교적인 사람 혹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를 최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인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당시 인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 유럽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복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짓밟았던, 그들을 압제했던 사람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전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칭찬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레이시즘, 우리 그 인종의 차별을 우리들이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학교였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요, 명확하게 흑인들과 에시안들과 백인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절대로 같이 먹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인종주의를 철폐하자고 하는데 인종주의를 철폐하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상대방을 향해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때, 그 시간이 언제냐? 주일날 오전 11시. 미국은 극명하게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백인은 백인 교회로, 흑인은 흑인 교회로, 한국인은 한국인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메신저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인도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만간 우리는 좋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가식 없이 만천하에 예수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부르는 교회,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진정한 본질을 우리들이 담고 있는가? 제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가? 벌써 30여 년 전 제가 저기 임해촌 동진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막 그때 분당에 살았던 분이라면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플래카드에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한 번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가? 여기 오래된 교인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판교에 전도 금지령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만나 교인들 절대로 판교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판교에 갔을 때 새로 막 이사오는 그런 신도시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였어요.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선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우리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머물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불편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복음,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어떻게 드러내는가.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은 정말 좋아할 겁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향해 저 교회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복음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봅니다. 들어보세요.
불빛이 반짝이면 자연히 그것을 바라보듯 진리를 향한 양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듯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연히 감동하듯 예수가 직접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인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심령은 서로에게 자연스레 반응하면서 깊은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상처를 싸매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책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스탠리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이 간디를 통해서 전해졌다. 간디는 크리스찬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가 복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었다. 저는 여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빛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자, 제가 여러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불편하면 어떤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 전입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벌어질 때 어떤 신앙이 깊은 사람이겠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 퍼레이드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똥을 퍼붓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똥을 퍼붓는 행동이 저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지나갔죠. 뭐 태극기 집회. 나는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집회를 갖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너무 누군가를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조금 참고 좀 기다리세요. 제가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매개체로서 하나님이 간디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마을에 기차가 도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온 간디의 연설을 듣기 위해 역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간디는 연단에 올라가서 신약 성서를 꺼내들고 산상수훈에 대해 읽고 이렇게 그의 연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연설입니다. 이렇게만 행동하십시오. 이 책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은 십자가는 정말 전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카르마, 업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신분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불가촉 천민까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업보니까. 내가 브라만으로 살아가면 내가 전생에 내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난 브라만으로 태어난 거야.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내 업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간디가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죠. 왜? 그가 고난을 자처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간디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굉장히 좀 이제 진보적인 교회에 목회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신유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목사가 왜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거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인들과 함께 선교지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오지. 이 목사님이 가면서 교인들에게 절대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마라.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갔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오지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는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세례를 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막 환자들이 와서 머리를 드밀고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근데 교인들이 설득을 한 거죠. 그래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좀 해보시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환자가 난든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전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기독교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비신앙적인 일을 할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자, 요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서 제가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글을 들어봅시다.
인도인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은 서구 교회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도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교회가 복제품이 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으로 예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이 말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내려갈게요. 내려갈 때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자, 이게 선교지에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서구의 방식으로 자꾸 바꾸어 가려는 일들이 있었고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 국악팀이 우리 이제 연주를 했어요. 저는 국악팀이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이 국악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어떤 한국인의 스피릿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 국악을 가지고 찬양을 해? 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찬양은 되게 어떤 악기로 해요? 피아노? 그리고 옛날 그 이전에는 올겐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아노가 교회에서 쓰이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옛날 교회에서 유일하게 쓰일 수 있던 악기는 올간밖에 없었습니다. 파이프 올간. 왜? 이 피아노는 딴따라 악기로 구분되는 악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들이 예배를 피아노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입니다. 이름은 되면 알만한 아주 유력한 어떤 분이 저를 앞에 놓고 제가 너무 무례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3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밴드가 있고 교회에서 왜 복음성가를 부르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날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그래서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공적인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격이 나요.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너무 좋은 찬송가죠. 이 찬송가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찬송가에 못 들어왔어요. 왜? 그건 가스펠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본질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들 그걸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자, 제가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요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트럼프,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제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와 목사님들이 왜 이쪽에 서지 않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제가 오늘 좀 커밍아웃을 좀 할까요? 무서우세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보수 쪽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개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국민의힘, 또 혹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와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거길 지지할 수 있고 진보적인 성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성향에 맞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우리들이 복음과 동일시하면 우리들에게 정말 편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쪽을 지지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누구를 지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되는 일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보수의 가치관들 제가 동의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분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많이 드러난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처럼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추구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적으로 교회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여기저기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분이 예배드린다고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사람을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이 저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대통령이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 위에 서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교회가 따라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이 어떻게 전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10시, 9시 50분 예배를 마치고도 이 얘기하고 공격을 또 많이 받았어요. 뭐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고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 내 생각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커밍아웃해서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들에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들이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어떤 방식으로 믿는가? 가장 첨예하게 또 이렇게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방식이잖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침례를 줘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우리 교단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둘 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너 이렇게 받았으니 물속에 들어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사람들이 되는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복음으로 포용할 수 있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게 무엇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선교지에 가서 자꾸 그들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저건 제국주의, 우월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수없이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야, 이 정도 센스도 안 돼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명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되면 아름다운 복음이 저는 선포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복음 위에 세워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만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명한 복음의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좋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며 복음이 무엇인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별되는 사람이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